엠파이어 레코드샵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들. 코리는 어느 날 단짝 친구 진화와 심하게 다투고 감정이 격앙돼 있자 데브라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두 다 가지고 있진 않아.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5년 미국에서 개봉한 앨런 모일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입니다. 엠파이어 레코드 가게는 10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자신들의 청춘을 보내는 장소와도 같은 곳인데요. 이 영화에는 리브 타일러, 르네 제리거, 로리 코크레인, 조니 휘트워스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델라웨어주의 인기 있는 엠파이어 레코드 가게. 아르바이트생 루카스는 어느 날 자신들의 요새와도 같은 엠파이어 레코드점이 대형회사 뮤직타운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자 루카스는 엠파이어 레코드 가게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 매상을 몽땅 챙겨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다 잃게 되고 결국 사장에게 들켜 잃어버린 돈을 찾을 때까지 레코드 가게의 소파에 앉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죠. 남자와 연애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진아,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진학을 앞둔 모범생 코리, 그런 코리를 좋아해 고백 멘트를 생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AJ.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 자살 기도를 하고 다음날 레코드 가게에서 머리를 삭발해버리는 데브라, 밴드를 하고 싶은 마크, 이들과 함께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느라 하루하루 늙어가는 매니저 조. 이 레코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총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워런까지. 그리고 왕년에 유명 가수 렉스 매닝의 사인회를 앞두고 온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데. 앨런 모일 감독의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각본을 쓴 캐럴 헤이킨에는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타워 레코즈라는 매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영화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캐럴 헤이킨이 일했던 타워 레코드 가게는 부도가 나서 영화가 개봉되고 약 10년 뒤인 2000년대 중반에 문을 닫았다고 하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 등장하는 레코드 가게의 외관은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윌밍턴의 술집에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술집 일부를 촬영을 위해 레코드 가게처럼 꾸몄다고 하네요. 앨런 모일 감독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들이 진정한 우정을 쌓도록 하기 위해 모든 배우가 서로 옆에 있는 해변 건물에 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토비 맥과이어가 당시 이 영화에 캐스팅됐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하차했고요. 이후 그가 촬영한 장면들은 다 편집됐다고 하죠. 당시 실제로 진아 역할의 르네 제리거와 루카스 역할의 로리 코크레인은 데이트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둘은 1993년 청춘 영화 멍하고 혼돈스러운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진 블라썸스의 Till I Hear It From You. 내가 당신에게서 들을 때까지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는 개봉 당시 리브 타일러, 르네 제리거, 브랜던 섹스턴 주니어 등 신세대 스타들의 출연으로 시선을 끌었는데요. 먼저 청순한 주인공 코리 역할의 리브 타일러는 유명 록그룹 에어로스미스의 리더 스티븐 타일러와 모델 출신의 베베 뷰엘 사이에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리브 타일러는 1993년 에어로스미스의 Get a Grip 앨범의 노래 Crazy 뮤직비디오에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또 어머니의 영향으로 14살 때 모델 생활을 먼저 시작했다가 1994년 장편 영화 Silent Fall에서 자폐증 소년의 누나 역으로 연기 데뷔를 했습니다. 리브 타일러는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 출연했던 경험이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녀는 1996년 영화 That Thing You Do, 1998년 영화 아마겟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서 영화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면서 숨은 재능을 발휘하기도 한 섹시한 진아 역할의 르네 제리거는 미국 텍사스주 출신입니다. 그녀는 미국 아카데미상과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골든글로브상에서 여러 번 지명되며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나타냈는데요. 르네 제리거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에서 연기 수업을 들은 후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실업자가 돼 제리거를 더는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제리거는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제리거는 1993년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코미디 영화 멍하고 혼돈스러운에서 단역으로 데뷔했고요. 첫 주연 역할을 맡은 영화는 1994년 텍사스 살인마 속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영화 제리 맥과이어를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개봉된 시리즈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2002년 영화 시카고 등이 있고요. 2019년 영화 주디로는 미국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The Cranberries의 Liar, 거짓말쟁이,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의 감독 앨런 모일은 주로 질풍노도의 시기인 10대들을 영화상에서 잘 드러내며 청춘 영화감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캐나다 퀘벡주 출신으로 1974년 프랭크 발탈 감독의 캐나다 영화 몬트리올 메인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첫 번째 작품은 1980년 영화 타임스퀘어였는데요. 그리고 1990년 크리스찬 슬레이터를 스타로 만들었던 영화 볼륨을 높여라의 감독 겸 배우로 관객에게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 외 대표작으로는 1999년 영화 뉴 워터포드걸, 2000년 영화 엑스체인지 등이 있습니다. 또 2004년에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생을 그린 TV 영화 맨 인 더 미러를 감독하기도 했죠.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에드윈 컬린스의 A Girl Like You, 당신 같은 여자 함께 듣고 오시죠. 엠파이어 레코드는 당시 1980년대에서 90년대 미국 청소년들의 문화를 옷이나 음악을 통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80년대는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호황을 맞던 시기였는데요. 80년대 말 공산주의가 잇따라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열풍이 불기도 했고요. 대중음악에서 마이클 잭슨이 등장하면서 음악으로 인종 장벽이 무너졌고 대중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하드록에서 파생된 메탈을 중심으로 하는 록음악이 여전히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반 헬렌의 점프, 건즈 앤 로지스,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등이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문화는 보수주의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보수주의가 정점을 보였고요. 쇼핑이 미국인들의 취미가 되면서 미국 문화는 소비문화가 됐습니다. 젊은 도시 전문직의 약자인 여피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성공을 위한 옷차림이나 높은 학위, 고임금 직업, 우아한 집이나 아파트가 인기였고요. 동양 철학과 수백 년 된 신비주의가 결합한 뉴에이지 운동이 수많은 미국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은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실업률이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사치 열풍이 불었는데요. 더불어 미국인들은 커피에 열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사치를 즐길 수 있는 커피의 인기로 길거리나 공항, 서점을 비롯해 모든 곳에 커피 바와 카페가 등장했고요. 1992년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주류 사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당시 많은 미국인이 선호하는 차량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였습니다. SUV는 경트럭으로 화물도 싣고 승객도 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패밀리카로 유행했고요. 패션은 음악을 따라갔습니다. 10대 5트렌드는 시애틀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완전히 싹쓸이했던 얼터너티브 록의 하위 장르라고 불리는 그런지와 힙합을 따랐는데요. 이 현상은 90년대 내내 지속했고요. 1991년 록밴드 너바나가 네버마인드를 발표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형성됐는데요. 패션으로 권력과 엘리트주의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로 빈티지 중고 의류나 헐렁한 바지, 헐렁한 셔츠 등이 유행이었고요. 사람들은 낡은 카디건 스웨터, 찢어진 재킷, 부츠, 밑창이 두꺼운 신발을 선호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1998년에는 랩이 그동안 인기 있던 컨트리 음악을 앞질렀고요. 이에 따라 백인 청년들에게도 흑인들의 힙합 옷차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값비싼 운동화, 후드가 달린 스웨트 셔츠, 반짝이는 보석류도 인기였고요. 미국 기업에서 격식 없는 일상이 보편화하면서 미국인들의 청바지와 운동화는 거의 어떤 곳에서든 입을 수 있는 복장이 됐고요. 유명인사들도 반바지에 야구 모자를 쓰고 도시에 나가는가 하면 슈퍼모델들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거나 영화배우들도 헐렁한 스웨터에 바지를 입고 영화 시사회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The Martinis의 Free, 자유로운,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약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약 3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그치는 등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는 개봉 당시 미국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큰 손실을 봤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컬트 히트작이 되면서 이 영화를 통해 몇몇 배우들은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럼 음악 듣고 올까요? The Innocence Mission의 Bright as Yellow, 노란색처럼 밝은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풋풋한 촌스러움,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든다. 나도 엠파이어 레코드에서 일하고 싶다. 뭔가 이야기는 엉성했지만 매력적인 등장인물과 음악, 90년대의 감성 때문에 내겐 완벽한 영화였다. 요즘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귀한 감성과 노래가 이 영화에는 들어있다. 리브 타일러의 사랑스러움을 보라. 시원시원한 영화라서 기분 좋게 봤다. 열정이 있어서 청춘물은 좋다. 이 영화의 부족한 점이라면 그게 없다는 게 단점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이 영화는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변덕스러운 유머 감각 등이 결국 이 영화를 싫어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나중에 많은 사랑을 받는 컬트 히트작이 될 수 있었던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가 박스 오피스 흥행에서 실패한 점, 그게 바로 수년간 팬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이유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Better Than Ezra의 Circle of Friends, 친구들의 테두리에 함께 듣고 오시죠. Well, how the times have changed. Looking back, it seems so clear now. Everything you wanted in your life, everything is certain. Try and understand. Put a checklist on your wall. I am not what you think I should be. But you're making amends for your circle of friends, and you're trying to fit me to their mold. Yes, you're making amends for your circle of friends, and you're trying to fit me to their mold. Empire 레코드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Empire 레코드점을 살리기 위해 하루 매상을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린 루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라면 말이 달라지지.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Empire 레코드점 아르바이트생 에디는 밴드를 하고 싶어하는 마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음악은 세상과의 접착제야. 둘은 함께 움직이지. 이번에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엠파이어 레코드점이 매각 위기에 처하고 엠파이어 레코드점 앞에 기자가 취재하러 오자 마크는 카메라 앞에서 엠파이어 레코드점을 사랑했던 모든 고객에게 오늘 밤에 와서 파티하자고 하는데요. 결국 엠파이어 레코드점을 사랑하는 많은 고객에 한 푼 두 푼이 모여서 엠파이어 레코드점은 매각 위기를 모면하고 가수가 꾸미던 진아가 고객들 앞에서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AJ는 코리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코리는 자신이 AJ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이 유명 가수 렉스 매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엠파이어 레코드점 옥상에서 AJ에게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수줍게 고백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The Misses의 Ready, Steady, Go. 제자리에 준비, 출발.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Ready, steady, go.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자신의 서투른 청춘을 보내면서 그와 함께 인생의 의미 또한 깨닫게 되는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중에서 후이즈의 Here It Comes Again 또다시 오네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온 아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아빠에게 성적표를 내밀었고요. 이를 본 아빠, 와, 우리 아들 잘했어. 정말 멋지다. 라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해요. 아빠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칭찬은 다시 내 손으로 곱게 떨어지도록 던져 올린 공 같다고 해요.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올 수많은 칭찬의 공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그 공 한번 시원하게 던져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이 시간 DJ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첫 곡으로는 숀 캐시디의 다두 런런 들으셨어요. 계속 나오는 그런 후렴구죠. 다두 런런. 이 곡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후렴구인데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이 노래를 처음 만들 때 작곡가가 나중에 이런 자리에는 가사를 넣어야겠다 하고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뭐 우리가 이렇게 흥얼거리듯 다두 런런 하면서 흥얼거렸던 그 소리였는데요. 나중에 가사를 붙이다 보니까 이 소리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가사를 다두 런런으로 붙였다고 해요. 첫눈에 반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가사에 보면 월요일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춰버렸다. 이런 가사의 노래거든요. 다두 런런.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껌이 있어요. 알록달록 색깔도 예쁘고요. 맛도 향긋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껌. 바로 풍선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어로는 버블껌이라고 불러요. 방금 들으신 다두런런 같이 흥겨운 멜로디가 특징인 음악을 이 버블껌 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버블껌 팝은요. 코드 진행이 단순해서 멜로디를 기억하기 쉽게 돼 있어요. 또 춤추기에 적당한 리듬을 가진 밝은 느낌의 곡이라서 대부분 그 가사들이 남녀 사이의 연애 이야기 아니면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많아요. 밝은 느낌에 어울리도록 중간중간 박수 소리가 들어갈 때도 많고요. 그런 버블껌 팝 느낌이 잘 살아있는 곡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타미 보이스 앤 바비 하트가 부릅니다. 앨리스 롱. 타미 보이스와 바비 하트가 부른 앨리스 롱 들으셨어요. 너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야. 이러한 가사의 노래인데요. 그래서 부제목이 You are still my favorite girlfriend라고 붙여져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른 타미 보이스와 이 바비 하트는 1959년에 서로 처음 만나게 돼서 1965년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해오게 되는데요. 1967년부터 이 그룹을 결성해서 타미 보이스 앤 바비 하트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방금 들으신 앨리스 롱은 1969년 그들의 세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어요.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이 흥겹고 신나는 느낌의 버블검 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버블검 팝. 이 팝은요, 처음에는 10대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만든 음악 장르였어요. 하지만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 장르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 디스코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만큼 그 흥겨움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버블검 팝의 대표 주자 하면 더 몽키스, 아치스 이런 그룹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바비 셔먼의 노래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가수이면서 또 배우 또 작곡가로 팔방미인이라고 불렸던 바비 셔먼은 특히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10대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우상이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우상, 10대 가수를 아이돌 가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시대 미국 아이돌 가수였던 셔먼.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남달라서 16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학창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셔먼은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3년 뒤에 1964년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게 됐고 또 1968년에는 영화배우로도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만나게 된 바로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꼬마 아가씨, 내 세계로 들어오세요.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는 가사의 Little Woman이라는 곡이거든요. 각종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고 또 미국을 넘어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됐던 그런 곡입니다. 바비 셔먼의 리틀 우먼이었습니다. 오늘 버블건 팝으로 함께했던 그 시절 그 노래. 다음 시간에도 오늘 못다 나눈 이야기들 계속 이어갈게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요, 행복이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잘 보이던 눈이지만 드높은 파란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순간 볼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해지면서 행복해집니다. 사소한 행복들 많이 찾아내시길 바라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최고액권 100달러짜리 지폐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폐에 있는 얼굴 중 대통령이 아닌 인물은 단 두 사람,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건국 선조들 중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못지않게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자, 발명가, 사업가, 음악가, 교육자, 외교관, 정치인, 독립운동가 등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우선 정치가로서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프랭클린이 정계에서 활동한 건 1770년대 약 30년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독립을 추진하고 영국과의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프랭클린은 미국에서 영국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던 1757년 영국에 파견돼 교섭을 벌인 끝에 아메리카 식민지에 자체 과세권을 획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이 식민지에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갔습니다.
또 1764년에는 영국이 식민지에 각종 인쇄물에 매기는 세금, 즉 악명 높은 인지세를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전쟁 중에는 펜실베니아주 대표로 제2차 대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륙회의는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대표자 회의였습니다. 프랭클린은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5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서는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슨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문장을 고치고 선언서 최종안을 만드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프랭클린은 뛰어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1776년 프랑스 주재 대사로 갔습니다. 그때 파리 조약이란 걸 체결합니다. 그 조약은 독립전쟁, 즉 미영전쟁에서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 프랑스는 미국의 병력과 자금을 지원해 미국 독립에 큰 힘이 됐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승리한 뒤 영국과 협상을 할 때는 미국 대표로 참석해 13개 식민지를 하나의 주권 국가로 승인하는 조약을 맺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200여 년 동안 미국의 기본법이 된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국 독립과 관련한 여러 문서들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건국 선조들 중 프랭클린은 유일하게 주요 문서 4건에 모두 서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문서란 독립선언서, 헌법, 파리조약, 프랑스와의 동맹조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학교라고는 겨우 2년밖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706년 1월 미국 동북부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가난한 청교도 조슈아 프랭클린의 17자녀 중 15번째 아이였습니다. 그의 생모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8남매를 낳았는데 아들로서는 그가 막내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집이 가난해서 정규학교에는 8살 때부터 2년간 읽기, 쓰기, 산수를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터득한 방대한 지식은 모두 책이나 경험을 통한 독학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도 가난해서 집안일을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일을 돕다가 12살 때는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5년간 여기서 일하며 인쇄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글 쓰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 후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대도시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실업자인 프랭클린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떠돌던 끝에 한 인쇄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워낙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빠른 시일 안에 인쇄 기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28년 인쇄소를 차리고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의 지폐 인쇄권을 확보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프랭클린은 인쇄업에 그치지 않고 신문 발행에 뛰어들었습니다. 1729년에는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가제트는 당시 미국 정치인들이 매우 즐겨 읽는 신문이 됐습니다.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프랭클린은 신문에 만화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1732년부터는 가난한 리처드의 연감이라는 책을 매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감은 날짜뿐 아니라 곳곳에 사파, 교훈적인 글, 삶의 지혜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26살의 청년이 내놓은 이 책은 25년 동안 꾸준히 발행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랭클린이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남겨준 출판물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무려 400쇄 이상이 발행된 이 책은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선물하는 책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력이 생기자 그는 점차 사회운동에도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재력을 갖기 이전부터도 프랭클린은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727년에는 미국 최초의 공공조직인 가죽 앞치마 클럽, 레더 에이프런 클럽을 결성했습니다.
도덕과 정치, 철학 등에 관해 토론하고 회원들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쓰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럽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결국 공립도서관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랭클린은 공립도서관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최초의 소방국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744년에는 아메리카 철학협회를 결성했습니다. 1751년에는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펜실베니아 대학은 하버드, 예일 등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 그룹인 아이비리그 10개 대학의 하나가 됐습니다. 1737년부터 16년간은 미국 우정국장으로도 일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연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42세 때부터는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고 과학을 탐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 역학, 기상학 등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던 그는 특히 전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1752년, 천둥과 번개가 치던 어느 날, 그는 커다란 연에 열쇠를 매달아 하늘에 뛰어 올렸습니다. 번개도 전기의 일종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그는 구름에서 전하를 이끌어내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연줄을 통해 흐르는 전류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로써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증명한 최초의 과학자가 됐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원리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피뢰침을 발명했습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 미디어 디스커버리 뉴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평균 초당 100개의 번개가 지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의 피뢰침은 세계 곳곳의 빌딩이나 높은 구조물에 설치돼 번개의 방전을 땅속으로 흘려보냄으로써 번개의 피해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번개를 복종시킨 인물로 유럽에까지 명성을 떨쳤습니다.
프랭클린은 피뢰침 외에도 다양한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1740년대 초 그는 기존의 난로보다 열 효율을 크게 높인 일명 프랭클린 난로를 발명했습니다. 이 난로는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다중 초점 안경도 프랭클린의 대표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유리잔으로 연주하는 악기 하모니카도 그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유리잔 윗부분을 일정한 속도로 문지르면 찌잉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원리를 악기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오목한 유리그릇 37개를 가로로 배열하고 페달을 밟으면 유리그릇들이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이때 젖은 손가락으로 유리를 만지면 특유의 소리가 납니다. 그냥 유리잔과는 달리 열 손가락으로 동시에 여러 음의 화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다재다능하고 왕성한 활동을 한 인물이었지만 나이와 건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광결석으로 활동이 어려워진 프랭클린은 79살 때 필라델피아로 돌아와 비교적 조용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정치, 외교, 언론, 자연과학 등 미국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1790년 4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타계했습니다. 당시 84세였습니다.
철학이든 문학이든 과학이든 어디서나 실용을 강조한 프랭클린은 삶을 마감한 후에도 가장 미국적인 인물 또는 미국인들이 가장 닮고 싶은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독립에 크게 기여한 정치인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B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